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입에 쓸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 성경 공부에서 살펴본 7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주위에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자신이 왕의 궁전에서 평안하게 거하게 되었을 때에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성전 지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다윗의 가문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를 통해 만민이 구원을 얻는 영원히 보존되는 가문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살펴보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중요한 언약들이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언약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약속을 처음으로 주신 이 에덴 동산의 언약은 인간에게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죄인인 인간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죄악을 범한 이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면서 이후로 지속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욱더 큰 죄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죄악을 보다 못하여 내가 이 사람들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벌하십니다. 다만 노아 가족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생물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생명을 얻고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인류에게 언약을 해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무지개를 내어 보이고 무지개를 두어서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언약을 받은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여들고 스스로 힘을 합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이 탑을 쌓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지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 인간들의 죄악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어가 통함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교만해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각각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 문화를 만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상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오게 되고 17장 6절 7절에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십니다. 제가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에게 대대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400여 년을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 노예 살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며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모든 나라에 이스라엘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그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러한 언약 가운데에 오늘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해주신 언약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언약이 지난 시간에 읽은 본문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언약들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언약은 오늘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구체화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이 이 언약 속에 분명하게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약속은 다윗에게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시간 흐른 이후에,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구원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 약속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언급이 되고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않으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고난과 고통을 온 몸으로 지시며 피를 쏟으시게 됩니다. 이 언약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언약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주 여호와요. 이 놀라운 언약을 들은 다윗은 제일 먼저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기뻐서 춤을 추지도 않았고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18절 전반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앉아서라는 말의 원형은 야샤부인데 앉다, 머물다, 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7장 1절에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여기 살게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 야시아부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단순히 장막 안에 들어가 앉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긴 묵상을 하며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호와 앞에 앉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라는 히브리어는 와이예쉐블리프네 예후와입니다. 아마 이 단어를 외워서 수시로 묵상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와이 예쉐브 리프네 예후와. 우리는 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어떤 말이나 간구나 외침이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내게 또 이 세상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깊은 묵상 끝에 조용히 입을 엽니다.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는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가 깊은 감동이나 또는 깊은 고뇌가 있을 때에는 어떤 큰 소리나 외침이 나오지 않지요. 아마 다윗이 그랬을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여기에서 주 여호와여의 히브리 원어는 아도나이 예후위입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아도나이 예후위. 간간이 이 아도나이 예후위를 묵상하시며 불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 예후위는 본문에서만 본문에서만 모두 7번 나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 자신의 주인, 나의 창조주라는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수많은 전쟁으로 자신과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며 자신의 입지를 굳건하게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평안한 나라로 안정시켜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는 왕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15장 2절과 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하나님 또한 다윗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윗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 주 여호와라는 단어를 7번이나 친근하게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주 여호와여라는 단어가 들어간 본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 주 여호와의 동그라미를 하실까요?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공표를 하십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그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하십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19절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기에 주 여호와의 동그라미를 하실까요? 네 번째 주 여호와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 여호와의 동그라미 하십시다. 다섯 번째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 여호와의 동그라미 하십시다. 여섯 번째입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동그라미 하십시다. 마지막 일곱 번째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얻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선명하십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국가 경영을 하나님에 따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잊지 않고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삶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 주 여호와라는 의미 속에는 이러한 결단과 헌신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태도는 나와 내 집에 대한 회고입니다.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예후이는 그리고 다윗은 조용히 묻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언약을 들었을 때에 먼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가문과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바로 선물처럼 거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평범한 가정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은 이방 여인 룻의 증손자였고 장자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볼 때 형들이 아주 많아 형들에게 치인 그리고 형들에게 눌려 지낸 막내였습니다. 가족들은 그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년기 대부분을 부친의 양떼를 지키며 들판에서 보냈기 때문에 학문을 배울 기회도 별로 없었던 어린 목동일 뿐입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고 아버지 이새를 찾아갔을 때에도 여덟 아들 중에 막내만 빼놓고 만날 정도로 집안에서 소외된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다윗은 훗날 고백합니다. 자신의 부모도 자신을 버렸다고 회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성장 배경과 과정을 하나님께서도 본문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다윗에게 다시 일깨워 상기시켜 주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양을 치는 목동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몽골에서 선교를 하는 동안에 중국에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러 물건값이 싼 중국으로 기차를 타고 먼 여행을 갑니다. 기차로 30시간을 타고 베이징에 갑니다. 때로는 내몽골의 허허트 도시로 갑니다. 그것을 가는 기차 안에서 한없는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고비사막을 지나서 내몽골의 황량한 벌판을 지나서 한없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저는 늘 다윗의 생각이 났습니다. 이러한 황량한 벌판에서 양떼들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엇이 다윗을 이곳에서 그토록 훌륭한 시편 기자로 성장하게 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설 수 있게 했을까? 보이지 않지만 제 눈으로 다윗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긴 시간 그 다윗과 함께 그 광야를 지나가곤 하였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몇 시간을 지나가도 사람 한 명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러한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사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유대민족의 왕으로 세우시고 사방을 평정하고 평안하게 하셨으며 그가 그 목동의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인도하셨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더욱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자신에게 주시는 특별한 방법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과정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누구입니까? 다윗은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시대에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11번이나 호칭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님들은 주님의 종이십니까? 요즘 주의 종이라는 말이 부흥사나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마치 특별 대우를 해야 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말을 하곤 합니다. 그 의미가 한참 변질된 느낌을 받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국민의 심부름꾼 일자라는 머슴 시민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출마자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해야 할 자신의 역할을 표현한 것이겠지요. 우리는 다윗처럼 주의 종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대면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종이라는 의미는 나는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가정, 학교, 관계 등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과 공동체, 맡은 업무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내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주의 종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다윗의 세 번째 자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자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자세인데 20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 22절에서 2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섬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곧 자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종살이하던 애굽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구속하셔 자기 백성을 삼아 그곳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많은 두려운 일을 애굽과 다른 나라들을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이들의 신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만 백성에게 보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회상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귀로 들은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그 소문을 귀로 들어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도대체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는가? 이러한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의 신으로 그와 같은 보호를 받는 나라가 이 땅에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언약과 기도 후에 천년이 지난 다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라난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왕이시며 구세주 메시아로 영원히 통치하고 계시며 이 약속은 그렇게 실현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가문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무지 자신의 공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자신의 가문이나 자신이 잘해서 맺어주신 언약이 아니고 또 이루어주신 언약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에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며 말씀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집, 먹어서 배부르게 하신 것들, 또 소와 양이 번성하게 하시고 은금이 증식되게 하신 모든 소유가 풍부하게 된 것을 보며 자신이 이룬 것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남을 무시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이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라고 해야 하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자기의 공로로 돌릴 때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성경은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다. 형통할 때 교만해집니다.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며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될 때, 소유가 풍부해질 때에 교만의 함정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가 교만입니다. 모든 성과 성취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착각이자 오해입니다. 영적인 무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오해하고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애써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에 철저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자기의 중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힘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그랬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시편 17편에서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심하고 낙심합니다. 그때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나의 잘못이구나.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는 일은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바른 태도들이었습니다. 시편 77편 11절 1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이 자기가 실족하게 된 잘못이었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회상하고 그것도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이고 깊이 깊이 되새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집과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은혜를 회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대하게 주님께 요구합니다. 다윗의 네 번째 자세입니다. 24절에서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에는 다윗이 나단을 통해 주신 언약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맺어주신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행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크게 높이 드러나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셔서 주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내 집안과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주십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목적은 나 한 사람 언약으로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영원토록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를 벗기고 자신의 귀에 하나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다윗이, 주의 종이 이 기도를 듣고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에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생겼나이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주께 간구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 간구할 마음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참되시니 이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흥망성쇠를 보면 그 안에 영적인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집, 그의 왕조를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보존하시다가 지상의 왕조는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언약의 왕조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강대국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국제정세와 외교의 근저에도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 영성의 쇠퇴는 국가의 붕괴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반도는 전 세계 그 어느 것보다도 위태로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에 무심하다는 것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중국의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반도에서는 북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엄청난 위기가 닥쳐도 한국인들은 커다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신문의 서울 주재 특파원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왜 무관심하냐고 물으면 많은 한국인은 그것은 위기에 둔감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지난 수년 동안 대북 화해 정책을 편 결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2의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남한의 많은 국민들 사이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전쟁이 일어나랴 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곧 전쟁의 폐허 속에 원조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를 이제는 원조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겸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를 통해 우리를 겸비케 하시어 언약을 이어가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죽는 날까지 유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바라보고 믿고 끝까지 간직했던 것입니다. 피니싱 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을 아름답게 매듭짓는 것, 선종, 선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믿었고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언약이 이루어짐을 확인했고 감사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가 죽기 직전 마지막 남긴 말 속에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아 읽어보실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04페이지입니다. 저와 함께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천년 후에 장차 도래할 공의로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영원한 통치를 바라보며 했던 말입니다.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한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이 선지자였다는 놀라운 사실은 신약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증명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까지도 내다본 선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절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내 앞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은 항상 주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친히 받은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주라고 고백한 시간을 초월한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도 예수께서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영원한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진정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꿰뚫는 구원의 본질적인 약속과 성취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십시오. 다윗처럼 어린아이 같이 선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하나님과 주 여호와 아도나이 예흐이와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한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계획과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때로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결과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그것으로 자신과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계획과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음을 다윗의 언약을 통해 깨닫습니다. 목장과 광야의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맺으셨던 언약을 위한 그분의 손안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궁극에는 그 언약에 따라 그의 후손을 통해 오늘 나에게까지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며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의 후손들에게 또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믿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집과 자신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며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언약을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내게 주신 언약의 신실함을 믿고 나와 내 이웃과 후손들을 위하여 이 기도를 하며 책임 있는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